아, 이 시간 마음은 활짝 열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며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보시는 것은 지금부터 정확히 40년 전 오늘 개봉했던 영화 라스트 콘서트 포스터입니다. 사실 그 오늘날 기준으로 보자면 굉장히 촌스러운 디자인의 포스터이지요. 그리고 뭐 영화의 스토리도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살짝 진부한 진부할 수 있는 남녀 간의 슬픈 사랑, 그 전부입니다. 하지만 저 영화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개봉될 정도로 대단히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이 영화에 삽입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영화 음악, 그것 때문이었어요. 특히 영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여주인공을 위해서 작곡해서 처음으로 연주되는 스텔라에게 바치는 콘체르토라는 연주곡이 있는데, 이게요, 몇 년 전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드라마의 주제곡으로도 사용될 만큼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 명곡입니다. 설교 서두에 이렇게 라스트 콘서트 영화 또 영화 음악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가 그의 생애 마지막 라스트 콘서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렇습니다. 저기 보면 이 노래의 말씀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원어 그대로 정확히 번역하면 이 노래의 가사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부른 노래의 가사가 31장 30절 바로 다음 신명기 32장 1절부터 시작해서 쫙 나오고 있다. 노래가, 모세가 부른 노래의 가사가 32장 1절부터 쫙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인데요. 이렇게 신명기 32장 1절부터 나오는 모세의 노래는 그의 생애가 정말 거의 다 맞춰지는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 모세의 노래가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명기 32장에서 노래를 부른 모세는요, 신명기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다음 신명기 34장에서 바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는 그야말로 모세의 생애 마지막 라스트 콘서트에 나오는 노래가 분명한데요. 자, 오늘은 모세가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으로 부른 이 노래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세의 마지막 노래 속에는 자만하면 안 된다, 자만하면 안 된다는 모세의 강력한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참고로요, 모세는 일생 동안 세 개의 노래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노래, 굉장히 유명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홍해 사건 아시죠? 홍해가 갈라진.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바로 직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노래는 시편 90편에 나옵니다. 이것은 민수기 13장과 14장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지은 그런 노래.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어떤 겁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노예로 살자.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 전체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인생의 허무함,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절대성,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노래한 내용, 그것이 두 번째 노래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모세의 세 번째, 마지막 노래인데, 자,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이 세 가지, 세 개의 노래를 어떻게 불렀느냐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노래. 첫 번째 노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불렀습니다. 합창했어요. 두 번째 노래는 모세 혼자서 조용하게, 혼자서 조용하게 읊조리듯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노래의 경우 모세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혼자서 불렀습니다. 독창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왜 이 세 번째 노래를 부를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독창했을까요? 모세가 너무너무 노래를 잘해서, 워낙 뛰어나게 노래를 잘해서, 그래서 혼자 독창을 한 게 아닙니다. 노래를 통해서, 이 노래를 통해서, 모세의 세 번째 마지막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려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세우셨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세 번째 노래는요, 전체적인 표현이 대단히 직설적입니다. 심지어 공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대놓고 면전에서 이렇게 심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면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리석고 지혜 없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직설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거친 표현을 한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러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6절 저 밑에 부분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너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을 했길래,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길래 모세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다 같이 화면 통해 보면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무엇을요? 악을 행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해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기서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했다. 요 구절을 정확히 번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모독했다는 뜻이.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게 뭘 가리키느냐? 조금 전에 소개했던 두 번째 노래 있지요? 모세의 두 번째 노래를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민수기 13장과 14장이 나오는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야, 안 되겠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불가능하다.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노예로 사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식으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던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방송실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세 번째 노래는요, 99.9%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한 노래입니다. 그에 비해 두 번째 노래와 첫 번째 노래는 출애굽 1세대를 대상으로 한 노래예요. 자, 이게 뭘 말하느냐? 요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세 번째 노래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첫 번째 노래의 배경이 된 홍해 바다, 홍해 갈라지는 사건, 두 번째 노래의 배경이 된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사건,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을 경험한 사람, 직접 경험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아무도 없다, 이 말이.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모세의 세 번째 노래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세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이같이 모독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살자고 말하다니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말이 되느냐?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모세 선생님, 어째서 그런 말을 저희들에게 하시는 겁니까? 물론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모독한 거, 하나님을 모독한 거 저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사는 게 더 낫겠다는 말을 하는 거 저희들이 하지 않았어요. 저희들의 부모님 세대가 한 말인데 어째서 부모님 세대의 잘못을 저희에게 돌리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왜, 어째서 죄를 범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그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했을까요?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 7절은요, 모세의 노래 속에 담겨진 첫 번째 메시지를 함축시켜 놓은 구절입니다. 여기서 모세는요, 두 가지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는 옛날을 기억하라. 또 하나는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그런 뜻이.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잘 물려지고 이어져야 한다, 그런 뜻이. 이와 같은 두 가지 권면의 핵심은요, 잘 들으십시오, 자만해서는 안 된, 방심해서는 안 된, 신앙적으로 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세 번째 노래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2세대들은요, 사실 출애굽 1세대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 확실히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날마다 똑같은 음식만 먹으니까 지겨워 죽겠다, 툭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던 출애굽 1세대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 2세대는요, 좀 더 탄탄한 신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광야 생활 40년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연단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너희들이, 출애굽 2세대 너희들이 1세대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인정한다, 아니, 모세가 말하고자 한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출애굽 2세대 너희들이 현재 자신의 신앙에 만족하여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겠지, 이 정도 신앙이면 분명히 1세대보다는 우리 신앙이 훨씬 더 나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자만에 빠지게 되면 결국 너희들 부모님 세대, 출애굽 1세대와 마찬가지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예, 저기 있는 사람 최영의라는 그 무술가입니다. 사실은 최배달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분인데요. 영화죠. 바람의 파이트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주로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극진 공수라는 태권도의 한 문파를 창시한 그 저불에 대한 일화, 예, 책도 있고 뭐 만화도 있고 뭐 드라마도 있고 일화가 엄청나게 많아요. 무려 100명이나 되는 일본 가라데 유단자와 대결해서 2분 만에 모조리 제압했다든지, 정말일까? 맨손으로 황소의 뿔을 꺾고자든지. 예, 저 사진은요, 1953년 그 미국 시카고에서 있었던 황소와의 대결 장면. 여기서 최영희는 한 마리하고 그 대결한 게 아니라 한 시간 동안 14마리나 되는 황소와 대결해서 14마리 황소의 뿔을 다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4마리는 즉사했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이거 뭐, 이분의 일화는 마치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정말로 대단한데요. 저 최영이라는 분이 1990년대 초 나이 60세가 넘어서 미국에 있는 공수도 도장에 방문했을 때 일화입니다. 자, 극진 공수도의 창시자 그리고 전설적인 인물, 전설의 주인공 그 최영이 관장이 미국을 방문하니까 예, 대단하죠. 20, 30대 혈기왕성한 이 미국 제자들이 딱 깨끗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자들이 최영희 관장에게 이제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장거리 여행은 많이 피곤하시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미국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노 관장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팔팔한 자신들에 비해서 60세가 넘은 노인이 뭐 그렇게 대단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냐. 예, 이런 생각도 마음 한구석이 있었어요. 제자들의 생각을 알아챈 최영희 관장,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을 다 데리고 곧장 도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 무려 12시간 동안 기본 품새 훈련을 실시합니다. 태권도 해보신 분 아시죠? 30분, 1시간 만에 녹초됩니다. 자, 이 팔팔한 이 미국 제자들 처음에는 웃으면서 따라합니다. 그런데 5시간, 6시간, 7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 둘씩 쓰러져갖고 10시간이 지나자 2명, 그리고 12시간이 지나자 50명 전원이 도장에 다운됐어요. 퇴우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10시간, 12시간 동안 품새 훈련을 계속하던 최영희 관장, 거기서 스톱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격파, 대련, 몇 시간 동안이나 더 훈련하는 거. 결국 그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미국 제자들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사람이냐? 자, 미국 제자들에게 하얗게 질려버린 제자들에게 최영희 관장 딱 한마디를 말했다고 합니다. 자만 자폐. 이만큼 됐다고 자만하는 순간이 바로 무술가로서 죽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만큼 됐다고 자만하는 순간이 바로 죽는 순간이라는 자만자폐의 교훈이 오늘 본문 모세의 노래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을 거야. 아, 이 정도 예수 믿으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자만하면 안 된다는 모세의 간절한 권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들려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모세의 마지막 노래 속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고친다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같이 화면 통해 신명기 32장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스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노래는요, 그 전체 내용이 신명기 32장 1절부터 시작해서 4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성경 봉독 때는 시간 관계상 전체 내용을 전부 다 읽지 않고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는데, 학자들은요, 신명기 32장 1절부터 4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이 노래를 다섯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혹은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자, 모세의 마지막 노래를 두 부분으로, 예, 전반부, 후반부로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지금 읽은 저 15절은 후반부,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구절이에요. 자, 근데 저 15절에 보니까 한 가지 독특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여스룬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여스룬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별명, 별칭입니다. 성경 전체에 딱 네 번밖에 안 나와요.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된 이스라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스룬이라는 이 말, 이 표현은요, 대단히 명예롭고 존귀한 명칭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스룬이라는 이 표현이 신명기 32장 15절 저기를 제외한 나머지 세 곳에서는 원래 의미대로 명예롭고 존귀한 명칭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나 저기 신명기 32장 15절에서는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보세요. 여스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스룬이 기름짐에 어떻게 했다고요? 발로 찼도다. 여스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한 형편이 되고 나니까 15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그런 뜻이. 자,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15절에서는 여스룬이라는 이 표현을 원래 의미대로 명예롭고 존귀한 명칭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아주 나쁜, 아주 부정적이고 나쁜,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여스룬이라는 이 표현을 원래의 의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대단히 부정적이고 나쁜 명칭으로 사용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15절부터 시작되는 모세의 마지막 노래 후반부의 주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같이 화면 통해 신명기 32장 후반부 내용을 요약해서 두 개의 화면 연속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님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것처럼 어떠세요? 모세의 마지막 노래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심판의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한 번, 두 번 나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읽으신 것처럼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렇게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이러한 벌을 내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마지막 노래 후반부의 주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영벌의 차원에서 내려지는 영원한 심판은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 영생과 영벌, 지옥과는 영원한 심판은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 심판은 교화의 차원에서 내려지는 심판.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말을 징계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자, 요 대목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부르는 마지막 노래, 이 노래 후반부에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왕이면 마지막 노래를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노래를 마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죠. 만약 우리 교회 찬양대가 주일날 찬양을 드릴 때 마지막 가사요. 마지막 가사만 생각해 봅니다. 심판하라! 예. 네, 이렇게 끝났어요. 혹은 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만약에. 그럼 여러분들, 여기가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지하게 불편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양집사님께 확인했어요. 여태까지 우리 교회 찬양대는 언제나 마지막, 예, 가사, 마지막 모든 가사, 은혜스러운 축복의 가사로 찬양을 마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하라! 예,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오늘은 어떤 찬양 가사로 마쳤지요? 주여? 아니요, 하고도 왜 모르세요? 예. 제가 확인했어요. 믿음 위에, 믿음이가 아니라,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여. 이렇게 맞췄죠. 그쵸? 예. 모세의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노래 후반부 주제를 심판이 아닌 축복하는 내용으로, 축복하는 가사로 마치는 것이 누가 봐도 좋은 겁니다. 노래를 부르는 모세도 좋고, 노래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좋은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요,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으로 부른 이 노래의 후반부에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마지막 노래의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같이 화면 등에 신명기 32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보면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징계를 강조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보세요.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그 다음, 나는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물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유야무야 대충대충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주 따끔하게 혼내신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이 쏙 빠질 만큼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를 혼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못난 모습들이 다듬어지고 고쳐지고 우리의 삶이 올바른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고치신다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노래 속에 담겨진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마지막 노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가슴 아픈 사랑의 노래라고 명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징계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고치신다는 이와 같은 최종적인 결론이 사실은 모세가 내린 모세의 결론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때로는 심판을 통하여 징계라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고쳐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법 잘 깨닫고 그리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 모세의 마지막 노래 속에 담겨진 메시지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 신앙이면 됐다, 자만에 빠지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때론 심판을 통하여 징계라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법 잘 깨닫고 받아들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